크리스천이티 투데이가 뭐 미국에서 보수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잡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왜 히스토리컬 아담이 정말 그러니까 아담이 정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었느냐 하는 것을 그 디베이트하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읽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독하는 잡지에 그 디베이트 실릴 수 있을 정도였는데 사실은 이제 한국적인 통향에서는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뭐 들으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게 이제 뭐 우종학이라는 사람이 어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정말 그러니까 성경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뭐 예를 들면 뭐 아주 그 바른 전통에 서 있는 복음적인 신학자들이라든가 또 크리스천 과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을 예를 들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한국의 크리스천 과학자 풍토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 과학자들 중에서 이제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뭐 여러분들 많이 놀라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과학의 내용들을 많이 수용하는 입장이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 반진화 운동이 이제 크게 두 번 있었는데 1920-30년대 그때는 이제 뭐 원숭이 재판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뭐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그 다음에 1970년대 80년대에는 이제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는 거는 이제 벌써 반세기 전에 깨졌으니까 반대로 창조과학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 근데 이게 이제 법정 투쟁이었거든요. 근데 두 개 다 실패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역사적인 귀결로 나온 게 사실은 이제 지적설계 운동으로 흐름이 간 건데, 재밌는 거는 이 그 법적 싸움에서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창조과학 쪽에 손을 안 들어줬어요. 되게 재밌죠.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이제 오히려 이제 창조과학에 손을 들어주고, 진화론에 손을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그 미국의 과학자들, 뭐 생물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창조과학에 반대되는 의견을 법정에서 많이 진술했어요. 되게 재밌는 게 1940년대부터 이미 이제 미국의 그 과학자들 중에는 그 창조과학 운동이 반진화 운동이 이제 퍼져나가는 것 보면서 굉장히 염려를 해서 우리 과학자들이 모여서 제대로 복음에 맞게 과학을 설명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된 게 사실은 그 ASA라고 하는 American Scientific Affiliation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사실 1940년대 그 이유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제 여기는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과학을 수용하는 입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학자 같은 그 뭐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그 바이올로고스처럼 그 누구죠? 프란시스 콜린스 같은 분은 뭐 인간 그 지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고 지금 그 미국 보건원 NIH의 원장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아주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진화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고, 신학자들을 보면요, 신학자들은 사실은 그 뭐 제가 신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심지어 아주 뭐 미국에서도 거의 꼴통고수라고 할 수 있는 학교들에서도 성경신학자들은 창세기 해석을 그렇게 젊은 증거론처럼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그 바이올라 같은 데서도 세대주의 이런 그 영향을 받은 학교에서도 완전히 그 창조과학을 지지하고 이러지 않는다고. 그러나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폭을 복음주의 쪽으로 이제 만약에 옮겨가서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열려 있어요, 성경신학자들이. 왜냐하면 창세기 해석이라는 것이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켈빈 대학의 누군가 켈빈 대학의 그 구약 성경 신학자 중에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창세기 1, 2장을 새로 보는 입장에서 책을 한 4년 전인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는 문자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문자는 기능적인 창조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그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담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뭔가를 만든다 그러면 지금 우리처럼 어떻게 만들었냐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기자가 창조의 과정을 설명할 때는 기능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가령 뭐 두 개의 광명을 만들어서 하나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하나는 밤을 주관하게 하고 기능을 설명하는 거죠. 광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전혀 안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은 이제 기능적 창조라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 2장을 쭉 보면은 결국은 그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어떤 기능을 부여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게 그것을 그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으면 된다. 이렇게 보는 히든 스토리 오브 지네시스 1, 2인가 뭐 다시 읽는 창세기 1, 2장인가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 네 저희 슬라이드에 있는데 어쨌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거명할 수는 없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6일로 보지 않는 그 옵션에 열려 있고요. 그리고 6일을 의미하는지 더 긴 시간을 의미하는지는 불명확하다 라고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그 책을 쓴 그 롱맨 트럼프 삼세인가? 예. 네. 그 사람도 이제 그 책 읽어보면은 약간은 불가지론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스펙트럼 되게 다양하고 오히려 그 방점이 창조과학계를 지지하는 쪽에 지키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되게 기초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럼 지금 크리스찬 과학자, 창조 과학자를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럼 창조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신학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그 창조 과학자의 정체를 물어보시는 거군요. 네. 근데 창조 과학회에 보면 사실은 그 창조에 관련된 게 가령 생물학, 그죠? 생물학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진화 이론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잖아요. 아니면 지구의 연대하고 관련해서는 지질학, 그 다음에 우주의 연대에 관련해서는 천문학이나 천체물리학, 뭐 우주론 하는 사람도 물리학자들이 관련될 텐데 창조과학계는 이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엔지니어링, 그렇죠? 공학, 공학적 사람들이 되게 많고 처음부터 이제 창조과학 역사를 봐도 처음부터 이제 과학자가 없었어요. 그 안에 주로 이제 공학자들이 시작했고 사실은 이제 제칠안식교의 영향 아래서 제칠안식교는 안식일을 지키는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굉장히 문자적으로 해석했거든요. 그 월과 수목금토를 그 배경에서 사실은 창조과학 운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초창기에 창조과학 그 뭐 보드 멤버들이 제칠안식교인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제칠안식교 색깔을 없애는 작업들이 있었죠.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창조 과학자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이제 붙이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로 실제로 생물학이나 물질학이나 이제 천문학이나 이런 필드에서 연구하면서 논문 쓰는 이런 학자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조금 있기는 해요. 조금 있기는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창조 과학계에서 자기네들이 학교를 또 세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지질학 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은 지질학 학위가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다루는 내용은 젊은 집으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일반 학계에서는 전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과학적인 목소리를 과학적인 의견을 내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약해요. 그 지적 토대가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오랫동안 많은 영향을 미쳤네요.
미국은 이렇게 계속 오픈이 되어 있는데 왜 한국은 그렇게 창조과학이 그렇게 강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특유의 열심과
맹목적인 믿음과
그다음에 반지성주의적인 기회들의 경향과 약간 농담인데요. 한국은 뭐 가령 1980년대에 미국에 이제 유학 나왔다가 한국에 들어가신 분들이 미국 내에 유행하던 창조과학 내용들을 가지고 들어가셨죠. 1세대 창조론자들.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이제 공학자들이 많았고요. 그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창조과학계를 시작하면서 이 창조과학 운동을 굉장히 크게 퍼뜨렸죠. 그래서 웬만한 교회는 다 가서 그 세미나하고.
역사가 정말 깊지 않네요. 한국은.
그렇죠. 우리나라 뭐 사실 현대 역사는 짧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 역사도 짧은 편이고 창조과학 역사는 더 짧은 편이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미국 창조과학계보다 좀 더 도그마틱하게 된 이유가 미국 창조과학계에서는 가령 젊은 지구론을 옹호하는 과학적인 증거라고 여겨졌던 것들 중에 나중에 이제 이거는 증거가 안 된다라고 밝혀진 것들은 다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창조과학계에서는 이 새로운 정보를 좀 늦게 받았는지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미국 창조과학에서 지금 이 리스트에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젊은 직원으로나 증거가 아니니까 창조과학 세미나에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리스트를 남기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뭐 나중에 한국에 다 들어갔겠죠. 그러나 그 하나의 맹점이라고 한다면 창조과학계 바깥에 있는 과학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토론하고 비과학적인 요소들을 버리고 그 창조과학계 증거들의 논리들을 다듬는 과정들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들만의 아이솔레이트된 그 유리된 시스템 안에서 원본을 보지 않아요. 논문도 원본을 잘 보지 않고 그 원본에서 끌어온 창조과학의 논점을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서큘레이트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원본이 틀렸다는 게 밝혀져도 그것은 이제 계속 도는 거죠. 이런 이제 우를 많이 범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뭐랄까 인테그리티가 많이 이제 공격받고 떨어지기도 하고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도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열심은 정말 높이 사줄만 하죠. 시간 내에서 이제 훈련 받고 강의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유,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네. 이런 질문으로 한번 마감을 해볼까요?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최근에 영화 그래비티가 네, 한국에서건 미국에서건 아주 박스 오피스에 네. 네, 상위를 달리고 있는데 보셨죠?
네.
네, 그래비티 영화 소감과 더불어서 네. 네, 앞으로 계획들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게 좀 IMAX 영화관에서 보고 싶어서 네. IMAX 영화관을 뒤졌는데 근처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그래요?
IMAX에서.
일반 영화관에서 봤는데
네.
영화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잘 만들었고 저는 뭐
천체 물리학자로서
네.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사실은 그 처음에 파편들이 날아와서 그 왕복선 옆에 있던 허브루 조망 원경이 완전히 박살나요.
맞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저는 무슨 공부한다는 생각했어요.
그이 허브루 조망 원경이 상상적으로 나는 사실은 그 몇 년 전에 그 다큐멘터리 영화로 허블 3D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그때 영화평을 이제 과학동아에서 부탁받아가지고 영화를 보러 일부러 가서.
디스커버리였나요? 뭐 이건 어디서 만들었던
나사 건지. 모르겠어요. 네. 디스커버리인가. 그래서 실제로 허블 우주망원경을 고치러 올라간 네. 그 우주왕복선에 따라가서 촬영해갖고 네. 그거를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 고치는 그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예요. 그걸 이제 3D로 IMAX 영화관에서 봤는데 그 감동이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래비티를 보는데 허브루 조망원경이 다 산산조각 난다. 근데 아무도 케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제가 거기서 이제 받은 한 가지 느낌은 그 중력이라고 하는 게 거기가 무중력 공간이잖아요. 무중력 공간이고 중력 없이 그냥 자유롭게 날아다니지만 사실은 중력이 없기 때문에 겪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력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진 뭐 소화기 가지고 가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 장면에 지구로 돌아와갖고 산드라 블럭이 땅에 누웠다가 일어나는 장면이 네. 나오죠. 근데 마지막. 이제 바로 못 일어나고 조금 이제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중력이 없던 데 있다가 중력이 있는 데로 왔기 때문에 적응하는 기간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영화의 제목이 중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중력의 의미, 중력의 중요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거를 좀 은혜 받는 쪽으로 풀자면 이 중력과 은총 이런 책이 있잖아요. 중력과 은총. 이 중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지 못하는 건데 이 중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이 지구상에서 살아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음식을 먹기도 어렵고 뭐 모든 우리에게 생리활동이 어렵고 그런데 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일반 은총으로서의 중력. 그렇죠?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선한 자하고 악한 자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주시는 것처럼 이 중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세계를 통한 일반 은총의 하나인 거잖아요.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중력이 없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면 그 중력의 중력 은총으로 느낄 수 있듯이 이제 그 영화에서도 결국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은혜받는 쪽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가 평소에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찬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될 수 있다라고 좀 꼬아서
목사님 같아요. 목사님이 하실 것 같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목사님이 컨펌해 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은 뭐 책 쓰실 계획이나 뭐 그런 것도 포함해서.
아 예. 앞으로 계획은 원래 우리 연구전 나와서 1년 동안에 좀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벌써 지금 거의 다 가서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 그 저기 블랙홀 교향곡이 나온 지 5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정 증보판으로 뒤에다가 좀 새로운 얘기들 붙여서 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무신론 기자 과학자에게 따지다, 크리스찬 과학자에게 따지다 그 책도 뭐 꾸준히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도 지금 IBP하고 얘기가 좀 됐는데 개정 증보판을 내자.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내용들을 좀 첨부해서 할 것인지 지금 의논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마 두 책은 개정 증보판이 나갈 것 같고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전체 천문학에 관련된 교양과학서랑 또 하나는 그 무신론 기자 끝장 과학자에게 따지다 후속편으로 낼 책을 두 가지를 되게 오랫동안 구상하고 있는데 네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이 정도로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